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오늘 폴란드에 이지스 군사 시설을 착공합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특히 중동에서 발사되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영내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어제도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에 배치한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폴란드 북부 레드지코보에 건설되는 미국의 이지스 방어 미사일 체계는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250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칼리닌그라드에는 현재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과 지대공 SM-3 미사일 2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기지가 완공되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모두 갖춰집니다. 나토는 오는 7월 미사일 방어 운영권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부정부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부정부패는 암적인 존재라며 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에 따라 특히 역외 기업들의 경우 실소유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반부패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존 케리미 국무장관도 부정부패로 인해 저개발 국가들에서 교육이나 교량 건설 등에 투자돼야 할 수백억 달러의 자금이 도둑을 맡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금융기관에도 이처럼 숨겨진 자금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앞서 어제 지우마우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 국정운영을 이어갈 내각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테메르 임시 대통령은 정부를 맡은 뒤 발표한 첫 성명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업 환경들을 개선하고 정부 예산의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오늘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이 충돌해 양측에서 14명이 숨졌습니다. 하카리주에서 발생한 이번 충돌로 정부군은 당초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 뒤 헬리콥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가 기술 결함에 따른 사고로 2명이 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터키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반군 요원들도 6명 사망했습니다. 앞서 디아르바키르 지역에서는 어제 4명의 쿠르드 반군 폭탄 제조범들이 사망했다고 터키 내무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보안 관리들은 반군들이 트럭에 폭탄을 싣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 시아파 거주 지역이 또다시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어젯밤 무장괴한 3명이 시아파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발라드 마을의 한 커피숍에 총격을 가한 뒤 자살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라드 지역에는 최근 경비가 크게 강화됐지만 공격범들은 경찰 검문소 3곳을 무난히 통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범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은 앞서 지난 이틀 동안 바그다드 일대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 공군 장성인 로리 로빈슨 대장이 오늘 여군 최초로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우주항공사령관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로빈슨 대장은 앞서 지난달 사령관 지명자로서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는 국방부의 성스러운 책무이자 제1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지명자는 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로부터의 이중위협, 즉 국내외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자들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마약 밀매 등 범죄 조직들로 인한 위협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인류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과 또 없는 일을 남녀의 성에 따라서 구분해왔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남녀 성 역할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인식은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녀의 공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최근 카톨릭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성 부제 허용을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부제, 사제를 보좌해서 유아 세례나 홀리의 미사, 미사 강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교황은 그동안 교회 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세계적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은 사용자의 상태를 표시하는 그림인 이모지에 여성 농부나 여성 건설 기술자 등을 포함시켜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화장하는 여성이나 춤추는 여성 등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이모지만 있어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성 이모지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학술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남녀 간의 성 역할은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닌 오랜 학습의 결과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이기 이전에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북부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2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도에서 25도, 함흥 11도에서 1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이 탈세, 재산 도피 등 특히 후진국에서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와 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미셰유 테메루 대행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 침체에 맞물려서 브라질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테메루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정 관리에 발목이 잡히리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최고 군사령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소식 가운데 오늘 첫 소식으로 이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영국에 모여서 반부패 정상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네. 모임입니까?
네, 영국 런던의 랭캐스터 하우스에서 어제 열린 반부패 정상회의는 부패 폐단과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정상들이 모여서 가지는 국제회의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올해 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의 모임인 G20에서 중국과 함께 올해 반부패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게 된 영국 정부가 주관했습니다.
네.
주최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비롯해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황수시엔 중국 감찰부장 등 30여 개국 정상과 각료들을 비롯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또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현웅 법무장관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내놓은 결과물은 뭔가요?
네, 과거부터 일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사기 범죄나 각종 비리 등으로 돈을 빼돌린 다음에 이 관련 자금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선진국에 묻어놓는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의 책임을 이런 후진국들에게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부패 자금의 최종 목적지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책임을 자각하고 또 근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 후진국에서 검은 돈, 뭐 더러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 돈을 받아들이는 선진국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출신 사기, 비리 혐의자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돈을 빼돌리면 미국과 영국의 은행들이 또 이득을 보죠. 또 이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집을 사거나 땅을 매입하면 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이나 개발업체들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후진국의 부패 자금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국 국민들이 혜택을 입는 관계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자, 선진국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의 도피처로 빼돌려지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부패 자금이 통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두 나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내놓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는 게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는데요.
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 직후 공식 발표문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유령회사라고 부르는 명목상 사업체들이 사라지도록 모든 기업체의 실소유주 등록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기업실명제를 통해서 사기, 부패 자금의 유입을 차단해보자는 겁니다.
네, 저 미국은 어떤 계획을 내놓습니까?
네,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도상국 부패 자금 유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영국과 함께 공유하고 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런 부패 자금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은행에 숨겨질 것이 아니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다리를 건설하고 또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라면서 우리는 이 사기자금 회피 문제와 싸우겠다. 부패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못지않은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공동선언문을 주도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공동선언문에는 부패,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또 부패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정부 예산의 공정한 집행, 또 조세 투명성 증진, 부패 관련자의 엄벌과 부패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또 부패 문화의 근절 및 국제공조 강화 이런 사항들을 비롯한 참석 국가들의 합의가 담겼습니다.
네, 앞서서 한국도 이번 반부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네, 한국의 김현웅 법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을 비롯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한국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또 독일, 이탈리아, 중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대표단과 별도 면담을 통해서 형사사업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볼 텐데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게시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미셰우 테메르 대행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군요.
네, 어제 날짜로 직무 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여전히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정부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져온 브라질의 경기 침체와 함께 극도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테메르 행정부가 시작부터 불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서방 주요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행 업무를 시작한 지 하루만 하루가 지났는데
네.
어떤 모습이 그렇게 불안한 겁니까?
네, 경제난 와중에 브라질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테메르 행정부 내각의 인적 안배가 부족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적 안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내각 구성이 뭐 특정 인종에 좀 치우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브라질 정치에 능통한 정치학자 세르지오 프라시아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요, 테메르 내각의 인적 구성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에 치우쳐져 있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브라질은 원주민과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 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의 후손, 또 원주민과 백인 사이의 혼혈 계통 등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각에는 장관급 22명 가운데 아프리카 계통 흑인은 물론 여성이 한 명도 없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메르 정부의 인적 구성이 이 백인 남성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관계로 네.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난을 헤쳐나갈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테메르 행정부는 도덕적 기반마저 확고하지 않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집권 브라질 노동당과 연정을 이뤘던 브라질 민주운동당 소속인데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이들 두 정당은 브라질 국영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의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록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는 없지만 브라질 민주운동당 내부 비리에 연루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지난달 현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62%가 호세프 대통령과 함께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께 퇴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도 쉽지 않은 이 행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직무정지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이야기를 보면 지지자들이 계속 탄핵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앞서도 전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네, 직무정지 사태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미세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대통령직 업무 인수 직전 대국민 담화를 남기고 대통령궁을 떠났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나는 거대한 불의의 희생자라고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 내 평생 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대통령 최종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서 브라질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올여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최대 180일 동안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서 오늘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대통령 없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브라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당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문제가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헤즈볼라의 군사조직 총사령관이 시리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군 총사령관 무스타파 바드레딘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오늘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어 성명서를 통해 1982년부터 대부분의 이슬람 저항작전에 참여해온 바드레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친헤즈볼라 방송인 알마야딘 TV도 바드레딘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 헤즈볼라 총사령관 바드레딘 어떤 인물입니까?
네, 헤즈볼라에서 하산 나스랄라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면 최고위직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드레딘은 지난 2008년 사촌인 이마드 무구니에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사망한 뒤에 헤즈볼라 최고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무구니에는 미국 중앙정보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암살됐는데요. 또한 바드레딘은 지난 2005년 벌어진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의 암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다른 3명의 피고와 함께 궐석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정부는 바드레딘을 국제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굵직굵직한 이 테러 관련 혐의를 받아왔다고요?
네, 바드레디는 쿠웨이트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지난 1983년 발생한 폭탄 공격과 관련된 판결이었는데요. 쿠웨이트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지만 1990년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재무부는 2015년 공식 성명을 통해서 2011년 이후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양한 군사작전의 책임자로 바드레딘을 지목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는 성전환 학생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새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방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급 지급과 관련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이 아기 이름으로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최근 통계 결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요즘 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문제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지침을 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전환자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늘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서한을 각 학교에 보냅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오늘 내리는 지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출생 증명서나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성 전환자라는 진단서나 이 출생 증명서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이 학교 측에서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 그 지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어젯밤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내 학교에서는 성 전환 학생에 대한 차별 등 어떤 형태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행정가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학교 정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번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이 법이 아니라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는 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교육부의 지침은 연방 법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화장실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법정까지 가게 됐죠.
맞습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새 법을 둘러싸고 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법무부는 성 전환자들에게 이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이 새 법이 연방 민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 연방 정부의 월권 행위라면서 먼저 소송을 걸었고요. 이어서 법무부가 민권법 위반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교육부의 지침이 나온 건데요. 이번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성 전환자들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는 학교도 많았죠.
네, 이 미국 내 여러 교육구가 이미 이런 방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학부모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를 관할하는 교육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성 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건가요?
네, 뭐 흔히 화장실법, 뭐 화장실 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법이나 방침이 화장실뿐만이 아니고요. 이 탈의실 같은 공간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문제의 발단은 일리노이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이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이 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학생은 이 학교 여자 탈의실 안에 있는 이 따로 칸막이로 막아놓은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 앞에서 같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른 여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한 겁니다.
네.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몸은 남자니까요. 예, 여학생들이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남자랑 같이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여학생은 이 성전환자 학생 앞에서 이 옷을 갈아입는 게 불편해서 그냥 체육복 위에 그냥 겉옷을 입고 만다고도 하는데요. 이 성전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도 중요하다는 게 이 소송을 건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로이터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태어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39%였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이 차이가 컸는데요. 18살에서 29살에 이르는 젊은 층은 성전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60세 이상은 보수적인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CNN 방송이 월요일에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가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와 같은 법에 반대했습니다. 지지한 사람은 38%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나왔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소식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0년에 제정된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을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요.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정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이 법을 둘러싸고 소송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동안 소송에서는 행정부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 지급이 위법이란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정부 보조금 지급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환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비용을 정부가 보험사에 배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미국 보건후생부는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이 7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여기에 이 10년 동안 1,75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른 예산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담당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로즈메리 칼리어 판사는 연방의회가 이런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을 따로 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칼리어 판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누가 이번 소송을 걸었습니까?
네, 의회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주도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이 궁금하군요.
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베이너 전 하원의장은 즉각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 시행과 여러 다른 문제에서 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많이 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또 대통령은 미국의 법을 마음대로 새로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왕이나 군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는데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오바마 케어를 뒤집으려는 공화당의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논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6년 동안 계속 법정에서 패했다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도 이 정부의 주장이 옳다는 게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행정부 관리들도 상급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새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좋은 이름을 지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명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또 친척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고요. 뭐 유명인의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도 이 아기 이름으로 인기였는데요.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또 그 뒤를 이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또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만 해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아기들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대통령 이름을 따는 추세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요. 올해 대선 후보들의 이름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국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과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 이 힐러리와 도널드는 거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또 미국 젊은 층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름 역시 아기 이름으로는 바닥권에 속했습니다.
네, 이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는 지난해 136명에 그쳤는데요.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이름 1000개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힐러리라는 이름은 1963년에 처음으로 인기순위 1000위권에 들었었고요. 1992년에 132위까지 올라서 그때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1992년이라면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부인 후보로 인기가 치솟으면서 당시 2,500명이 넘는 아기들이 힐러리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고요. 그 뒤로 인기가 뚝 떨어져서 2년 뒤인 1994년에는 408명에 그쳤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도널드란 이름 역시 지난해 아기 이름 장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널드란 이름의 아기는 690명이었는데요. 전체 순위 44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했는데요. 사실 이 도널드란 이름은 20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전체 100위 안에 꾸준히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앞서 젊은 층의 인기가 높았던 버니 샌더스 후보, 아기들 이름에서는 별 주목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버니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버니 또는 원명인 이 버나드란 이름은 100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이름인데요. 1924년 이후에는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바락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 바락은 아프리카계 이름인데 이 축복받은이란 뜻이라고 하죠.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뛰어든 2007년에만 해도 미국에서 바락이란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 이 바락이란 이름은 해마다 5명 이하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2009년 백악관에 입성하는 기간에 이 바락이란 이름을 가진 아기가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었습니다.
예, 이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극히 예외고요. 이 정치적 양극화 또 이 정치인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냉소가 커지면서 정치인과 아기 이름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이제 미국에서 일반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끝으로 미국 아기들의 이름으로 지난해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남자 아기 이름으로는 1위부터 노아, 리암, 메이슨, 제이콥, 윌리엄이 인기가 높았고요. 여자 아기 이름은 엠마, 올리비아, 소피아, 에바, 이자벨라 순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노래 들어볼까요? The Power of Love 함께 들어보시죠.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 asleep and tight are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s warm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9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후보가 당선되면서 두테르테 당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거친 입담과 돌출 행동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빗대어 필리핀에 트럼프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명문가 출신의 전직 검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는 1945년 필리핀 남서부 레이테주 마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71살인데요. 두테르테 당선자의 아버지인 빈센트 두테르테는 세부주 다나오 시장을 역임했고요. 어머니는 공립학교 선생이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세부시 시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테르테 집안은 이 일대에서는 꽤나 유명한 정치 가문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6살 때부터 다바오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60년 넘게 살았고 20년 넘게 시장을 지냈으니까 그야말로 다바오의 터줏대감인 셈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했고요. 1972년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잘못을 저질러서 두 번이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경험도 있고요. 법대에 재학 시절에는 자신을 따돌리던 친구를 총으로 쐈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은 했지만 졸업식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후 다바오시의 특별검사로 부임한 후에 약 10년 동안 다바오시에서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22년 재직한 칠선 시장
두테르테 당선자는 1988년에 처음 다바오시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뒤에 내리 3선에 성공해서 98년까지 다바오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 시장을 할 수 없다는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1998년에는 총선에 출마해서 다바오시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요. 의원 임기가 끝난 2001년에 다시 다바오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2010년까지 또다시 내리 3번 연속 시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임 제한 규정에 걸리자 이번에는 딸을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딸이 당선되고요. 이 기간에 자신은 부시장을 지내다가 2013년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현직 시장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피델 라모스 정부나 글로리아 아로요 정부 등으로부터 4차례나 내무장관 제의를 받았는데요. 모두 다 거절했고요. 미국 암협회가 수여하는 상이라든지 싱가포르 금연상 같은 이 국제적인 상 수상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벌자 시장
두테르테 당선자가 한 도시의 시장을 총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연임 제한 규정만 없었더라면 중간에 공백기가 없었을 거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두테르테 당선자는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다바오시의 치안을 확고히 확립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다바오시는 필리핀에서 가장 치안 수준이 높고 범죄율이 낮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바오시 거리에서는 흡연도 금지돼 있고요.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취했다가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 두테르테 당선자의 별명은 징벌자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는 과거에 살인, 마약, 테러, 유괴 등 이 필리핀에서도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범죄자들에게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없는 직결 심판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렇게 처형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자 또는 용의자들을 직접 처형하는 이 자경단이라는 초법적인 무장 사병 집단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막말과 과격한 공약 논란.
모든 범죄자들을 사형시키겠다. 내 자식이라도 마약을 하면 죽일 것이다. 이 마약상을 위한 관들이 더 필요할 거다. 범죄자들을 마닐라만의 물고기 밥이 되게 할 거다. 인권은 잊어버려라. 이 두테르테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말들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의 막말 수위도 아주 높은데요. 1989년 이 다바오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호주인 여선교사가 집단 강간을 당했던 일을 두고 강간 사건은 유감이지만 선교사가 너무 예뻐서 자신이 가장 먼저 강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해 1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교통이 너무 막히자 매춘부의 아들 교황에게 전화해서 집에 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로마 바티칸을 방문해서 교황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선자 측이 선거 기간 동안 운영했던 이 선거 웹사이트에는 두테르테 후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친 입담에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어린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면을 가졌습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첫 6개월 동안 범죄를 소탕하고 사형제도를 부활해서 강간과 강도, 불법 마약 거래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을 모조리 처형할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And I will make sure that we can correct. Just give me time. Just give me time. The moral people. Just give me time.
각종 거친 막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유권자들이 두테르테 후보를 뽑은 건 필리핀의 심각한 범죄율과 부정부패에 지친 표심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테르테 당선자는 이제 오는 6월 30일에 취임식을 갖고 필리핀의 16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국제사회는 필리핀의 새 대통령이 필리핀의 산적한 국내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과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on the nose. On the nose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on the nos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잠깐 아침 먹을까?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그러고 싶은데 고객과 미팅이 있어. 정확히 7시에 도착할 거거든. 이라고 하자 저는 Oh, no problem. We can grab breakfast next time. Hey, 괜찮아. 다음에 먹자.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n the no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Today's expression is on, O-N, on, the, T-H-E, the, nose, N-O-S-E, nose, on the nose. On the nose simply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It's often an exact amount of money or time. On the nose는 정확히 라는 뜻입니다. 숫자나 돈에 관련된 것을 표현할 때 on the nos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can't have breakfast with me because his client will be at his office at 7 o'clock on the nose. That means he will be there 7 o'clock on the dot. 본문에서 제이슨은 고객이 정확히 7시에 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라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나 금액이 정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on the nose, on the nose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Peter's guess was on the nos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Peter의 추측은 정확했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My estimate of the cost of the project was right on the nose 는 내가 그 계획에 관해 예상했던 비용은 아주 정확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On the nose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want to grab breakfast this morning?
I would love to, but I have a meeting with my client. He will arrive 7 o'clock on the nose.
Let's review. On the nose means that something is exactly right. On the nose. On the nos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1년 5월 13일) 오늘 가톨릭교회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됩니다. 1978년 제264대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오늘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교황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황을 쏜 사람은 23살의 터키 청년으로 밝혀집니다.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로 찾아가 암살범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이외에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랑과 용서, 화해 정신을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1930년 5월 13일 오늘 노르웨이 출신의 북극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In 1930, Fridtjof Nansen died, leaving for others to continue his work for the refugees.
난센은 27살 때인 1888년 52일 동안 썰매를 타고 세계 최초로 그린란드를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난센은 1893년 북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진이라는 뜻의 배에 프람호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만에 북위 84도에 도착한 난세는 개썰매를 타고 북극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결과 난세는 1895년 4월 북위 86도에까지 도달합니다. 이 지점은 당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노르웨이로 돌아온 난세는 인권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로 잡혀간 독일군 포로를 풀려나게 했으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난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난세는 19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북극 탐험가로 또한 인권 외교 사절로 큰 공을 세운 프리드리쇼프 난센. 그는 1930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